모든 죄 때문에 정죄 심판하시기로 그리고 영원히 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 참담한 생각이다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경외롭고 흠없으며 의로운 심판자여 벌 주시는 분으로 세운다. 네, 이제 유기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선택받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간과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 선택의 은혜를 더 밝히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유기교리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이들은 선택받지 못했으며 영원한 선택에서 간과되었다. 이것이 이제 유기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생각할 때 선택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선택이라고 하는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둔 것이 있고 일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선택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있으면 남겨지는 게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2절 23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그릇이 있고 또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선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또 준비된 그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이 교리, 이 유기교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 영원하고 값없는 선택의 은혜를 가장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모두를 선택하시면 안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기교리는 없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러지 않고 성경은 이것과 함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와 함께 선택을 말하는 것이지 유기 없는 선택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일부를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남겨두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유롭고 의로우며 흠없고 불변하는 기뻐하심에서 이들에 대해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유기교리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은 그 근거이죠. 그 기원이죠. 가장 자유롭고 의로우며 흠없고 불변하신 기뻐하심에서 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 이것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여기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을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떨어진 공통의 비참에 남겨 두시기로 그들에게 구원의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기로 그들의 길에 그리고 의로운 심판 안에 남겨진 그들을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를 선포하시기 위해 불신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 때문에 정죄 심판하시기로 그리고 영원히 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고백합니다. 이 항론파 논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항론파에는 우리가 선택을 여러분 선택의 논리는 어땠습니까? 항론파는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냐?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영원전에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항론파의 논리에서 선택의 원인은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불신은 뭐가 되는가? 유기의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가장 자유롭고 우러우며 흠없고 불변하시니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제 유기의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항론파는 그게 아니라 불신이 유기의 원인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듯이 불신이 유기의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선택의 열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선택의 열매가 된다면 불신이라는 것은 유기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항론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은 죄인데 우리가 죄인 된 것이 그러면 하나님 때문인가?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론파는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유기하셔서 믿지 않는 것이니까 불신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인가? 이 불신이라는 죄가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된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이제 논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럼 이 답을 기다린 항로판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죄와 불신의 조성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대응 논리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믿음의 원인도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항론파의 논리 안에서 유기의 원인은 인간의 불신 또 불신 안에서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되고 선택의 원인도 믿음 또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선택도 하시고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유기도 하신다라는 항론파의 논리가 서는 것이죠. 항론파의 주장에서 선택에서 신앙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면 이제 불신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선택과 유기 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짓도록 작정하신다는 즉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는 주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 이성의 논리입니다. 인간 이성의 논리죠. 논리로 따지면 이게 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심에 따라서 만물이 창조되고 이 작정하심에 따라서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제 9장부터 해서 이 물론 자기 동족에 대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왜 내 동족 이스라엘은 이렇게 믿지 않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선택과 유기 문제를 9장, 10장, 11장에서 길게 다룬 후에 이제 그걸 마치면서 이렇게 송영을 올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주로 말미암는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이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물의 창조와 그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에서 기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성경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의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죄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오히려 제한하십니다. 창세기 11장 가시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도전하죠. 우리가 정말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하늘을 닿게 하자. 하늘을 뚫어보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들을 흩으십니다. 이것은 큰 죄악을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자기의 죄의 본성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죄를 향한 경향을 우리가 마음껏 표출하도록 제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폭동, 어떤 도시에 폭동 사건이 났다, 그 통제 불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뭐 죄악을 마음껏 표출하죠. 마음껏 도둑질하고, 마음껏 강도질하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가 보존되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죄악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양심을 계속해서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여서 죄악을 제한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체면이라는 걸 두셔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더 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인류 사회에 법을 일반 은총으로 주셔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하면서 지금 인류는 죄악을 마음껏 발휘하지 아니하고 제한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인류가 이 정도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시나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자이십니다. 항론파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고려 없이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에 앞서서 죄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유기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론파가 만든 개념이 있는데 유기의 공로적 원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서 끝까지 고집하는 것, 이것이 유기의 공로적 원인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유기한 것이다. 근데 이걸 또 바꾸게 되면 여기에 담기는 함의는 무엇입니까? 선택의 공로적 원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선택하시냐? 공로가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믿음이라는 그 공로적 원인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항론파는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 앞서 선행하는 인간의 죄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의 작정보다 유기의 작정의 설명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고민하게 됩니다. 유기 작정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 선택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유기의 작정은 거긴 인간의 죄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조성자가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의 작정을 하실 때 인간의 공로를 고려하지 않으시듯이 유기의 작정을 하실 때도 인간의 공로를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항론파가 말한 유기의 공로적 원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선을 행한 것도 없어요.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어떻게 창조하실 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빛이 있으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주께로 말미암는 겁니다.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즉 선택과 유기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의 작정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악이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입니다. 선이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인간의 행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인류에게 임할 것은 불행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불신앙의 유기의 작정 앞서 가야만 한다면, 즉 죄와 불신앙이 유기의 하나님의 유기 작정에 고려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버리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죄인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버리셔야만 하는 것이죠. 학문파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인간에게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성경은 또 이 땅에서 가장 썩은 것,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불신과 죄를 하나님께서 유기 작정 앞서 고려하신다면 아무도 선택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드러냅니다. 15항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의롭고 비판받을 것이 없는 변치 않는 기뻐하심에서 어떤 자들을 비참함에 버려두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유기의 원인은 인간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당하게 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죄 때문에 정죄 심판하시고 영벌을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때 하나님의 유기의 원인과 하나님의 영벌하시는 그 작정의 원인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유기의 원인은 인간의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적 행위이며,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실행의 작정의 그 원인은 죄와 불신앙이라는 인간의 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기로 또한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15항은 이것이 유괴 작정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고, 이건 참남한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경외롭고 흠없으며 의로운 심판자의 벌 주시는 분으로 세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16항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항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 마음의 확실한 신뢰, 양심의 평화, 자녀로서 순종하는 열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자신 안에서 아직 감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방편들로 친히 저것들을 우리 안에 이르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방편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자들은 유기에 대한 언급에서 충격받거나 자신을 유기자로 생각하면 안 되며 오려 방편들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사용하고 또 풍성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사모하며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해야만 한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돌아가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죽음의 육신에서 구원받기를 열망함에도 경건과 믿음의 길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이들은 유기교리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육신의 기쁨에 완전히 빠져버린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한 이 교리가 두려워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된다.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이제 16항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 감각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방편을 사용하지만 감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뭘 감각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감각하지 못하고 마음의 확실한 신뢰를 감각하지 못하고 양심의 평화를 감각하지 못하고 자녀로서 순종하는 열심을 감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을, 그러니까 내가 아,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이 마음, 이 충족한 마음을 아직 감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제 여전히 그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들은 이 유기교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또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래 보시면 하나님께 진지하게 돌아오기를 열망합니다. 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육신에서 구원받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그 열망만큼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자들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나는 아직 그 수준이 못 되는구나. 나는 정말 이 죽음의 육신에서 구원받기를 열망하는데 난 더 거룩해야 되는데 나는 더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그 수준에 아직 못 이르렀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류요. 열망하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육신의 기쁨에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린 자들, 그 자신이 거기에 빠져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만 남아있고 육신의 기쁨밖에는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이 유기교리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에 대하여서 이 유기교리를 설명, 유기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유기교리에 대하여 학론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유기교리는 끔찍한 교리이다.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드는 끔찍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겁을 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위로와 소망을 뺏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16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가 이게 다 이렇게 나는 첫 번째 부류다. 나는 이 세 부류에 다 속하지 않았다. 난 두 번째 부류다. 이렇게 난 세 번째 부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특별히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 어느 정도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제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금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유기고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를 열렬히 사모하며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아 나는 유기된 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16항은 특별히 신비주의에 맞서서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확신하려면 신비주의에 빠져야 되는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을 맛보고 와야 되는가 실제로 한국에는 이단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렇게 어떤 신비로운 상태에 빠지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을 맛보고 내려올 수 있다. 다 잘못된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한다. 또 이 16항에서는 우리가 선택 교리는 이 논리만 있고 마음의 이런 감정에 감정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과는 다른 길을 간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16항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뭘 말합니까? 살아있는 믿음, 마음의 확실한 신뢰, 양심의 평화, 자녀로서 순종하는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항은 신앙의 어떤 지성주의, 선택과 유기고리는 지성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찾아야 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의 방편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을 듣는 거죠. 복음의 설교를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며 또 은혜의 방편은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만찬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16항은 이제 여러 고민들이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 있는 자들은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 저는 감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런데 지금 이 감각이 얼마만큼 없는 것인가? 그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감각은 정말 그것들을 많이 감각하는 분들도 있고 적게 감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16항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유기교리 앞에서 아 나는 유기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때를 사모하면서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은혜의 때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때를 사모하는 자를 우리가 유기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자기를 유기자라고 누구도 그러면 좀 너무 막 그러니까 유기자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유기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지옥에 산다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지옥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을 괴로움과 함께 두려워하며 뚫면서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는 없죠. 그는 그렇게 자신을 유기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유기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삼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두려워할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린 자들, 육신의 그 즐거움에 빠져버린 자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기교리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종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영적 태보를 계속해서 더하다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경고하듯이 이 유기교리는 유기되었다가 아니라 경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항, 16항을 통하여서 유기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것은 신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서 이 유기교리 또한 주신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주신 것이 없고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강하게 하시오니 주여 주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자들이 되며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요 그 은혜를 더 찬양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과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쓸데없는 허망한 호기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계 아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확인하면서 또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교리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이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